아, 샬롬,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녹음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기도해도 되나요?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사랑하고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붙들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첫 시간에 인사를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를 맡았습니다. 저는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11교구와 13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주를 돌아서 다 한 번씩 뵙던 것 같습니다. 못 뵙은 분도 있으시긴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두 주씩 각 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기대하셨던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답들을 얻어 가시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푸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주제가 있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한 답을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상처를 받았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얘기를 들을 만한 강의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는 좀 이렇게 통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서.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항변을 하자면, 교역자가 또 이런저런, 그게 교역자이든, 뭐, 목사든, 전문 상담가든, 교육 전문가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황이 다 다르고 아이들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판단을 하셔서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하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 학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나의 결에 맞춰서 나의 문화에 맞춰서 또 이 아이와 가장 길게 한 나의 시간과 나의 호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내가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민스럽죠. 이게 맞나? 뭘 할 때마다 다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하는 게 맞나? 내 방식이 틀린 건 아닐까? 거기서 우리는 여러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거기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포인트 포인트들을 목회자의 강의를 통해서 또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자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원한 무언가를 듣길 바랬는데 못 들으실 수 있죠. 대부분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듣고 못 듣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고민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나 혼자 고민했었을 때는 내 안에 갇혀있는 그 무언가였다면 거기서 좀 나와서 제 3자 입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나와 자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라보고 하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문구를 가져와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은 기차가 여러 역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한 번에 통과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항상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지나온 것들을 간직한다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다. C.S. 루이스의 더 알레로의 오브 러브입니다. 그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을 너무 알레고리로 풀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상징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여러 비유들, 상징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 제가 이걸 잘 읽지도 못하면서 영어로 가져온 이유는 이게 원서예요. 아직 번역본이 없어요, 이 책이.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알레고리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차의 여러 역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걸어가게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 한 학년들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도 한 학년씩 자라갑니다. 근데 이 호흡 속에서 그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역을 한 번에 통과시켜주는 어떤 자꾸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어떤 방식,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치트키 같은 모든 것에서 그냥 한 번에 별 고민 없이 빵 점프해버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그런 일은 한 번에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급행열차 타고 지하철에도 급행 있고 순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행은 갑자기 막 여러 역을 한 번에 점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들을 다 밟게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가 한 단계 한 단계들을 어떻게 밟아갈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과정은 내 인생에 대한 성찰이자 동시에 나의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들을 밟아갈까에 대한 삶에 대한 진지한 직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와 이러한 삶의 모양을 아이들이 배워가면서 자신이 오늘 해야 될 역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부모 교육은 또 세상의 소위 말해서 금수저, 은수저 좋은 부모들 세상의 가치적 좋은 부모들은 자꾸 이러한 단계들을 한 번에 점프시켜주는 걸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안타깝게는 또 세상의 부모의 모양을 보면서 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이 고생 한 단계 한 단계 다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종착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단계들 다 뛰어넘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고자 하고 실제로 간다고 한데 그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전도서에서 이야기, 우리 요즘에 새벽에 계속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허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자리에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그 역들을 다 무시하고 점프하고 그리고 그 역을 무시한다는 거는 단순히 고생 안 했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비도덕적으로 넘어서는 것도 그 무언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덕적인 방식으로 밟아가는 길을 그냥 옆길로 씩 세서 빨리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 인생에 고스란히 남아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안 좋은 역할과 안 좋은 영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코끝에 숨을 두신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들은 그 움직임 속에서 지나온 것들, 만나게 되는 것들을 고스란히 남고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의미로 설명하면 인간의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좋은 과정이 되는 거고요. 악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악한 인간으로서의 그 한 상태가 되게 되겠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자녀 교육, 부모 교육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는 부모가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디로 걸어가는 부모인가? 우리 자녀가 어느 걸음으로 어떤 자리로 가길 바라는가? 라는 보다 큰 관점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서 불안이 찾아오고요. 우리에게서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기준이시고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 기차역 이야기처럼 그 각자 각자의 때에 맞는 중요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기쁨과 추억과 그 인생에 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 나이대에 맞게 그게 아이의 나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아이에 따라서 함께 커가는 부모의 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나날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찾고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그 아름다움을 구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찾겠다라는 것이 목적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이 자녀 사이에, 오늘 이 자녀의 인생에, 그 인생을 키우는 나의 오늘의 아름다움을 두겠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것을 찾겠다라고 결심하면 이 아이와 나와의 스토리와 이 아이와 나의 목적과 이 아이와 내가 은연 중에 지금 서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 길, 목표는 여러 모양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이런저런 강의할 때 제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인용하는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신기하죠.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이 딱 걸렸어요. 우리가 랜덤하게 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말씀을 너무 전하라. 찾아서 언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지나온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저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로 치환시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겼다라고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케나젤로 천재창조 이런 걸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 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형상, 영원이라는 크기, 영원이라는 비전, 영원이라는 그 놀라운 개념으로만 만족하리만큼 커다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죠.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영혼도 단순히 우리는 시간의 무한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무한한 크기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무한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무한한 크기시에 무한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바라고 추구하고 되길 바라는 건 뭐예요? 얘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얘가 잘 살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평안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 가치가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영원이라는 행복, 완전함이라는 평안, 온전함이라는 기쁨, 그 기쁨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온전한 상태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걔가 우리가 바라는 그 자리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허해서 자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또 어떤 부모들은 이 아이의 성공이라는 트로피를 가지는 걸로 채우려고 해요. 저 유명한 신학적 표현인데 조금 과격하게 자극적으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기 율락가를 헤매고 다니는 저 남자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아우스티누스가 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하고, 뭐, 누가 했다고도 불분명하지만 엄청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떠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성공을 쫓기도 하고, 또 고상한 것으로 포장될 수 있는, 그게 뭐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채우려고 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근원의 근원의 근원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근원적 갈증이 해소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잘못된 자각들, 아 내가 이 쾌락으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네, 내가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왜곡된 무언가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네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나는 자각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아이를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해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 아이는 어떻게 크든 말든 뭐 바깥에 집어넣어 던져놔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갈 수 있는 힘과 기반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아니에요, 저는 순수하게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우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 들고 우리 아이가 우상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저도 누군가 물어보면 당연히 제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은연 중에 우상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로서의 자리, 이 자리에서 내가 그 하루하루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면서 그 경험 속에서 이 아이에게 적절한 표현과 적절한 모양으로서의 대화와 적절한 관계 설정과 적절한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투쟁의 자리고 몸부림의 자리고 은혜가 필요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딱 얻으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상황도 주시고 여러 역경도 주시고 여러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린 자꾸 답을 얻기를 요구하고, 아, 네,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아야 할 수 있겠다. 알아야만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학교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게 뭔데요? 아니면 각자의 질문들 속에서 그 답이 주어졌네 안 주어졌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과정과 상태와 나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한 번 강의 들어서 뾰로롱 나는 답을 얻었어. 나는 종차점을 알았어. 나는 무언가가 딱 해결됐어. 이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과 답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못해서 내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이게 잘 해석된다고 해서 안 힘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고 무엇을 훈계해야 되고 무엇을 칭찬해야 되고 하는 그 기준들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린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주,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다. 갈등사회,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처, 부모가 자녀로서의 기질, 복음 안에서 자녀를 기대하기,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고요. 이것이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법이나 법도나 방식이나 그 무언가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제시해 드릴 수도 없고 어떤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 문제 있으시죠? 그거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뭔데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제시하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겠다 그래? 그건 아니지.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때를 따라오는 그 아름다움을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와 나와의 하루하루의 아름다움이자 하루하루의 성장이자 매일 만나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차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과정을 지나가면 우리는 그 역들을 한참 지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막 그걸 궁금해하고 찾아가고 몸부림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허우적대는 것 같은 그 연속선상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뭔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하지만 저도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성 안에서. 하루하루에 저의 기차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역을 어느 순간 지났을 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지나온 기차역들을 보니까 아, 글쎄 하나님이 다 붙잡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거야. 하나님 이거는요. 그래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자각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미 지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어리니까. 이 아이도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나의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어느 시점이 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군요. 함께해 주시는군요.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실제로 그게 하나님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첫 시간에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거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아이 성경적 교육을 하면 토라 막 이런 거 하면 공부 잘하고 하나님 복 많이 받고 성경도 고전이니까 책 잘 읽고 성경적 리더십, 예수의 서번트 리더십, 그것도 굉장히 와, 리더십을 만들다 이제 예수님으로 별의별을 다 만든다 생각도 했었는데 리더가 되는 뭐 성격이 좋아지는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못할 거다 이런 거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들을 잘 가면 이러한 방식들이 이루어지죠. 공부가 단순히 수능 성적이 아니잖아요. 공부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추구하는 사람으로, 꿈꾸고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얼마나 축약하고 단순하고 일시적인 개념에만 묶여 있습니까? 책이라는 게 뭐예요? 리더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진짜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죠? 성격이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그리고 성격은 왜 좋아져야 되고요? 좋은 성격은 뭡니까? 그냥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다 양보해주면 성격이 좋은 겁니까? 반대로 리더십 있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리더십이 좋은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맞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처럼 복음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의 안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한 제가 20분 정도 남았는데 강의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들에 대한 축약이고 좀 풀어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25페이지 내용 정리.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찾으셨죠? 25페이지. 종종 성공, 학업, 성취,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과 같은 외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이 자녀를 보시는 시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부모가 바라봐야 할 관점이 외적인 성취보다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방향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들을 가져온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믿는 부모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 대신 죄송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내로 길러가시며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녀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리숙하고 오둔하고 정말 모르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아이가 죄인 되었을 때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이 아이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자기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화가 나냐면 이 아이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늘상 죄인이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죠. 그 모양이 있고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걸 용납한다는 이야기를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 우쭈쭈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혼내면서도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싫어서 내가 창피해서 내가 못 견뎌서 화내는 거랑요. 이 아이를 용납하고 이 아이의 근원적인 부분을 같이 안고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아이가 그것이 인내이기도 하고 훈계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한데 이게 그 아이의 약점이고 근원적인 죄로서 그러니까 엄마와 나, 아빠와 나로서 아빠와 자녀로서 계속 걸리는 그 문제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죽어 마땅한 확실한 부분이지만 이 아이와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 약한 부분 그걸 내가 어떻게 품어주는가를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모든 고생이 내가 하는 모든 퍼포먼스가 다 얘를 위해서 하거든요. 사실상 뭐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모든 목회를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렇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는 날 사랑 안 해. 아빠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하고 아빠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죠. 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엄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이거를 제가 애를 낳고 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제서야 어렵풋하게 이제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 거죠. 그전에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가 약간 트라우마 같기도 하고 애증이기도 하고 좀 밉고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지?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하셨지?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괴팍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엄하고 자기 기준에 이렇게 딱 있으신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 옛날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나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서야 그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치,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만 하셨던 분이, 그렇게 일만 하신 이유는 당연히 나였겠구나. 그걸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커서. 그걸 똑같이 우리 자녀한테도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얘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근원적인 부분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존재다. 또 오늘이라는 기차역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 방식, 내 생각, 내 목표로서 달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즐거운 추억 여행이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훈계의 과정도 제가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그 어려운 고민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이 아이에게 좀 더 근원적이고 올바른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토대들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 자녀를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부모의 기대는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조급해지냐 하면 자꾸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조급함으로 나오죠. 지금 이 나이 때 이거 안 끝내놓으면 큰일 나는데 이 나이 때 이거 내가 못 챙겨주면 큰일 나는데 챙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챙기실 건 챙기셔야 되고 부족한 걸 도와주셔야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에게 이거를 하게 하려고 하고 이걸 해보라고 권면하는지 이걸 했을 때 이거를 너가 싫다고 하고 거부하면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 어차피 지인생일 거니까.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인생 진짜 망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앞에 성공, 공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 공부가 따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로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 이와 같이 부모도 자녀의 성장을 재촉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내가 그 속도와 그 방법에 있어야 돼요. 첫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속도와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조급해하면 내가 내 자녀를 조급해합니다. 조급해하는 게 꼭 빨리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닥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닥달하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막 한다던가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던가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도 그 속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구나. 얜 글렀구나. 아니면 우리 집은 이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하고 뭐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를 가질까요? 대부분. 신앙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하고요. 아, 나는 성경 못 가르치는구나. 이거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같이 성경 못 읽구나. 그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이 아이가 지나치게 뭐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성숙하길 바라고 뛰어나길 바라고 이런 것들도 그 속도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핵심은 내 욕망과 기대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자녀의 존재와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자녀를 빚으시고 기묘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현재를 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빛 가운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자녀의 실패를 단순한 낙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과 성숙의 과정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부모가 복음 안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점차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녀를 기대하는 길이며 가정이 은혜와 평강 안에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그 영원한 은혜, 완전한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심었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 가정이 심기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천 예시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피드백으로 실천 예시 좋다고 하셔서 실천 예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뭐 고심해서 썼는데 앞에 강의하다가 지난번에 이걸 못 읽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었고 이거 지난번에 좀 읽어보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좀 보기 원하는 포인트들은요. 27페이지 맨 위에 1번입니다. 먼저 자녀의 현재 모습 인정하기. 자녀가 당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여기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라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이 얘기는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것을 다 용인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너무 엄한 분한테 엄하게 하시는 분 막 자기 기준만 들이대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또 반대로 확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만들어가려고 했을 때 스스로 이런저런 그 가정이 같이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나도 안 되지만 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이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 이것을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린 같이 그걸 가야 되고 그런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격려받을 만하고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부모학교 나오시는 분들이 그것 자체로 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안 와다 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몸부림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고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격려처럼. 근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그 각자의 모습이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3번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벌하는 것에 대한 일관성을 보이기. 그 일관성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관성을 알아가면서 이 아이에게 이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고 이 일관성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되고 부모가 안 된다고 한 일을 일관되게 못하게 해야 하며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빨리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지나치게 닥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방향들을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4번에 해놨는데요. 성경을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 장 읽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아이들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못 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번역본을 하시더라도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새 번역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같이 붙어서 가족이 같이 붙어서 그 한 장 한 장 아니면 작은 작은 부분이라도 끊어서라도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신약 성경을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을 읽히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었다는 행위 자체가 하늘이 어떻게 공덕으로 쌓여서 우리한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그래서 그 법령 같은 것도 그 불교에서는 그거 못 읽으니까 그냥 굴리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몇 번 굴리면 몇 번 읽었다 그 얘기가. 그게 교회에서 성경 몇 독 했다는 걸 기계적으로 읽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29페이지 적용 예시입니다. 1번 기대의 기준을 복음으로 세우기. 자녀의 성공과 성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끄덕이실 수 있겠지만 이걸 진정으로 마음에 담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문장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애야. 애로 자라야, 자녀로 자라야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 성공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한들 이 아이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 인생이 정처 없는 것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 헤매다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시간과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낭비의 시간도 돌려 다시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주시고 제자리로 찾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1차적으로 부모는 확고한 이 개념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돼야 이 아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공으로 가는 거구나. 아니, 사실 그게 이 나이에 맞는, 이 아이에게 맞는 이미 성취된 성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공하는 아이가, 이 부분에서 오늘 성공하는 아이가 계속 성공하는 거고 종국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막연하게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 성공을 쫓아가는 아이는 절대로 그 성공을 갖지도 못하고 그 자리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없는 거니까요. 신기루니까. 그런 부분에서 2번, 현재의 모습과 과정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존중하고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과 성장과 성숙을 부모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노력과 태도를 먼저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조로 흩어지셔서 이제 이 나눔 질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거고요. 그 두 개를 다 나누시고 하시는 게 이제 조별로 인원이 되시는 조들도 있고 안 되시는 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통합해서 하나로 좀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 질문의 답이라기보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부분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질문이 생기셨던 부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6주간의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좀 줄이고 나눔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뒤에 나눔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목회자와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은혜이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들이 다 있으실 테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서, 다시 말해, 나눔을 부담으로 여기서, 저는 강의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강의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 니즈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최대한 해나가려고 하지만, 뒤에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시간 때, 솔직한 자신의 생각들이라던가,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오늘의 의미, 또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더 떨어뜨려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들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학기에도 동일한 부모 학교가 진행됩니다. 다른 강의로. 큰 맥락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또 참여해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또 6개월 지나면, 한 학기 또 지나면 내년 3월이 되면 또 그 시간에 맞는 우리의 기차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해나간다는 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뭐 부모학교 한번 했다, 한 학기 했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우님들, 귀한 어머니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먼 훗날 여러 역들을 지나 인생의 큰 텀들을 넘어왔을 때 우리의 뒤에 우리의 과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6주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즐거운 모양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